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면 1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같이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문영자 삐군사님 주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가고 싶지 않은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잊고 살기도 하고 또 피하면서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면서 꼭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무엇인가 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는 막혀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장소가 있으면은 기도하고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 또 내 마음 속에 어떤 미움의 대상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으로 주실 그때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이 서너 명 계시면은 서너 분 다 한 분 한 분 한 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부분을 뚫어주기도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선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날 주제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에게는 연락을 끊고 사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근데 그날 사랑과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날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몇 년간 만나지 못했던 그 아버지, 어쩌면은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풀리도록 해주셔서 그날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안고 울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남자 집사님에게 사랑과 용서를 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 뵙고 용서할 수 있는 또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선물을 주셨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으로 주시는 이런 부분들, 뭔가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은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해결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대해서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 이후에 바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분노의 돌멩이를 던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돌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바울의 시신을 들여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개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났었지만은 그러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곳에 찾아간다면은 그때 당시 엄청난 뉴스거리였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아마 다 알아볼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 루스드라. 사도 바울은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그 루스드라를 찾아갑니다. 기적을 행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장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좋은 추억이기보다는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나가실 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놀랍게 인도를 해주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돌이 날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 설립 예배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날 날씨가 여기 부산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변덕스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침에 갈 때 우산을 들려서 보내주었는데요. 막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보니까요, 하늘이 맑게 개였습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비가 오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개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날씨를 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순탄하게 잘 되어서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금방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나 하시는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할 때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은 참 좋죠. 쭉 맑은 하늘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오병이어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 그 역사, 그런 경우를 처음 겪어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직접 그 떡을 받아서 또 물고기를 받아서 5천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흥분과 감격과 행복 뭐 이런 단어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막 솟아올라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에 배가 바람에 의해서 풍랑에 의해서 침몰될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셨죠. 바로 그 자리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행, 좌절, 실망,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이런 단어들로 아마 그들 마음속에 장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과는 정반대입니다. 천국에 있다가 바로 지옥에 빠져버린 듯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조금 전에 막 좋아서 헤헤 웃다가 조금 있으면 돌아와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막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또 풍랑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말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사도 바울이 행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았습니다. 극과 극을 달린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돌에서부터 보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 싸게 속에 꼭 품어서 돌 하나도 맞지 아니하도록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하나도 상치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아오는 돌을 다 맞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돌에 맞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나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들, 비난의 화살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때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날아와서는 안 될 화살임에도 불구하고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안 막아주시고 다 맞게 만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성밖에 버려진 장소에 제자들이 빙 둘러섰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루스드라에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의식을 잃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으니까 아마 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가 겨우겨우 일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디모데가 있었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디모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도 이겨내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 이 어린, 그때 당시 디모데 나이가 한 18세에서 20세 정도로 봅니다. 그 디모데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얼마나 좋은 것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런 환란은 다 겪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디모데의 가슴에요. 꾹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이 아픔도 걷잡을 수 없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요. 여기 앞에 눈앞에 있지만은 당장 내 눈앞에 행복에 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눈의 초점은요. 멀리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환란도 거쳐야 되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나는 감수할 것이라는 그러한 자세. 사도 바울의 그 자세는 그 어떤 사람도 꺾지 못했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이 되어져서 죽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요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는 그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요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 즐거워했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가 그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이 부럽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는 현대 교인들, 예수님 믿으면 복만 받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 교인들의 이 신앙 생활과는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니까 그 어떤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실컷 얻어먹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오히려 내게 상급이 더 커졌다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런 신앙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생활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아파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자세 자체가 다르죠. 고난이 오면 사도 바울은 환영했습니다. 오라 그랬습니다. 올 테면 오라고. 로마서 8장 18절도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면류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그랬었습니다. 옳다면 오라는 거죠.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다 이겨낼 것이다. 이런 성도만 있다면요. 그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자세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에 찾아가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은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장소였지만은, 근데 그곳에 갔다가 바울은요, 사람을 얻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을 잊지 못하고 이 디모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그를 데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정말로 잘 만났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어쩌면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젊은이를 내가 여기서 만났을 거. 그러면서 디모데를 데려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좀 더 교육하고 교회를 맡겨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 디모데에 관한 정보는요,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도 일어나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것쯤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좀 배경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죠. 형제들에게, 즉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손가락질을 아마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미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중인역입니다. 피.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헬라인과 이방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마 따돌림을 많이 당했을 것이고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디모데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생활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죄악된 것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죄악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다가 보면요,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설렘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일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해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 1절 말씀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제자로서,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 자였습니다. 칭찬.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랬겠죠. 디모데를 보면은 이전에 우리들에게 왔던 그 복음을 전하러 왔던, 예수를 전하러 왔던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따돌리고 하는 그 중에도 저렇게 힘든 중에도 저 아이 입에서는 감사도 잘 나오고 찬송도 잘하고 얼굴도 밝고 아마도 형제들이 디모데를 그렇게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칭찬은요 탁월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디모데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대사도인 바울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탁월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입술에 좀 칭찬을 많이 좀 달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탁월한 사람 디모데를 만들었습니다. 안델센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어느 날 농부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말을 가지고 가서 좋은 것으로 좀 내가 바꿔 올게요 하고는 갑니다. 아내가 또한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잘 생각했어요. 가서 정말로 좋은 것으로 바꿔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농부는 가는 길에 소를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과 소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소를 양과 바꿉니다. 그리고는 양을 또 거위와 바꿉니다. 거위를 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는요 마침내 닭을 문드러져 버린 썩은 사과 한 봉지와 또 바꿉니다. 그리고 썩은 사과를 가지고 한 봉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근데 마침 주막에서 쉬고 있던 한 귀족을 만나죠. 그 귀족이 어리석은 농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내가 아침에 말을 가지고 나왔는데 더 귀한 것을 바꾸다가 보니까 지금 이 말을 그 말을 가지고 썩은 사과 한 봉지를 이렇게 결국은 바꾸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귀족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이제 집에 가면은 아내한테 맞아 죽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아마 저에게 잘했어요 여보, 당신 아주 훌륭하게 했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귀족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화 한 주머니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소.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농부가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을 가지고 사과, 썩은 사과 한 봉지를 구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내들 같았으면 여러분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마 다 쫓겨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내는요 남편이 하는 것을 이렇게 다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여보 참 잘했어요. 정말로 훌륭해요. 자, 이 두 사람 다 이상한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내는요 그 남편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는 이 모습, 그 장면을 물끄러미에 보고 있던 귀족은요 이런 가정이라면 내 돈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의 금화 그 한 주머니를요 그대로 다 내려놓고 기쁘게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좀 따뜻하게 맞아주는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누군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좀 칭찬하고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넘치는 칭찬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가정이라면 내가 축복을 해주어도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축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 넌 맨날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입술을 벌려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모습이 자녀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 사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은 결국은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칭찬과 격려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감정대로 하면요, 아마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감정대로 하면은 아주 칭찬에 인색해져서 사람을 죽였으면 죽였지 훌륭한 사람으로, 이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여유 있게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온유함이 떠올랐습니다. 칭찬과 격려는요, 온유한 사람이 잘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인물 중에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생말이나 야생짐승을 길들였을 때에 그 짐승의 성질에 대해서 온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서 깎이고 다듬어진, 본래는 그의 감정대로 하면요 야생마처럼 펄펄 뛰어야 되겠지만은 훈련을 받고 깎여지고 난 다음에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 모세는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였던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 말씀은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대적을 하고 막 덤벼들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다 인도를 못해갔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끝까지 갑니다. 한번 하나님께 대어들고 난 다음에,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세가 그 뒤부터는요 꾸준히 참고 갑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너 이 백성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백성은 다 내가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조차도 모세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세는요,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 일만 생기면은 바로 성막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했더라면 벌써 몇 명 쳐서 죽였고 도망갔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온유하지 못했더라면 제 성격 이식이지 못하고 사명 감당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했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온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행동과 말을 온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즉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요 벌써 손도 나가야 되고 말도 막 튀어나왔겠죠. 우리가 감정대로만 한다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감정대로만 한다면 옆에 있는 내 남편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희한하게도 끊어야, 저 사람과 내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 감정대로 못하는 것이,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여유가 이 마음 속에서 생겨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 기질대로 하면은 야생마처럼 날뛰어야 되겠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 기질이 죽고 주님의 그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가 좀 온유해야 되겠다. 그냥 온유는요, 그냥 착함, 나약함 이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는 내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잘 키워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역자로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기질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에 아마 우리 교회에도 디모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온유함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란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